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튤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튤립은 구원에 있어서 5대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 속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The election of the Father.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삼위일체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와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커다란 전제를 하나를 우리가 같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전제가 있어서 그 전제 세 개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는 이야기지만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걸 보여주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0.00000001%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더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셨는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내몰아 주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줘야 되는데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 아니고 저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뭐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의 사랑하는 두 아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몸값 치러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는 완벽한 분이셔야 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바로 그분이셨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성자 하나님,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 우리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자 예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의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Son's Atonement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요 죽었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예, 여러분 다 아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아는 거 정말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정리만 했어요. 앞에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값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몸값을 치러주셨는데 몸값을 치러주실 때에 돈으로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우리에게 붓는 것을 그치게 하셨어요. 막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죄에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붓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붓는다고 그랬는데 그 진노를 우리 머리끝부터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화목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게 죄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죄 때문에 쫓겨났고 그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을 침범할까 봐 하나님이 못 들어오도록 화형검으로 지키시고 그냥 막으셨어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을 만든 거예요. 아주 아주 깊은 계곡을 만들어서 그 어떤 곳으로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오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부정해요. 더러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오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야만 했어요. 누군가는 미디에이터가 되어서야만 했어요. 다리 역할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리딤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왜 받아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약에 많은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십계명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10개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게요. 살인하지 말아라. 어, 목사님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요. 라고 우리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오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라가는 욕이에요. 너희 형제들 향하여서 욕하고 미워하는 자도 다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고 미워 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미워 안 해본 적 있으세요? 그 한 번의 미움, 한 번의 욕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명을,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에요. 깨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임하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엉뚱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네 가지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진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가상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추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저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진노를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지금 몇 주 동안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지금 아마 굉장히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가롯 유다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앞에 자막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롯 유다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런 구절 있을까요? 뒤에는 좀 비스무리한데 앞에는 뭔가가 좀 다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가롯 유다를 포함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니까 바울을 포함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지옥에 갈 사람 없어야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지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상적인 것이고 가상적인 것이라면 실제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냥 흐지부지해도 됩니다. 흐지부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구원 받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할 것이 속죄의 의미인데요.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속죄와 제한을 따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자막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가 제한이라는 형용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한 속죄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 속죄가 제한이라는 그 뜻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한은 두 종류의 캐테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범주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의 제한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주신 속죄의 범위에 제한이 있느냐예요. 다시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속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속죄가 그 질에 있어서, 효능에 있어서 질이 좀 떨어져서 제한적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이라고 하는 말이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면 그러면 범위겠죠.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거죠. 즉 지옥을 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놓는 제한입니다. 그래서 자막이 있어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그 다음 거, 예,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냐 아니면 능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에, 구원하시는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썼어요. 예수님의 구속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속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백부장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구원하셨어요. 아시아 사람도 구원하셨고요.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셨고요. 똑똑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도, 공부 못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대상을 정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 그 미국의 대통령, 잭슨 대통령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잭슨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사형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를 사면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사형수가 아, 네가 뭔데 나를 사면해 줘? 그러고서 법원에다가 클레임을 걸었고 수를 했고 고소를 했고 결국에는 죽을 권리, 즉 사면 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갖고 이 사형수는 죽었어요. 이 사형수는 이제 죽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만 이제 발전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 사형수가 홍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홍길동이라는 사형수가 아니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를 사면해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홍길동은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근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근거는 뭐냐면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사형수를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를 사면해? 라고 대드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거죠. 그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대통령이 그 어떤 사람을, 사형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만약에 막 하면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설령 사형수를 그냥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수 대신에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다면, 대통령이 이제 그 사형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까 광고를 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사형수가 죽게 됐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는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물론 내 자녀가 뭐 강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내 자식을 자녀를 건지고 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계산 다 하고 나서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 없지요. 내가 살아날 거다, 아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계산 없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날짜 딱 정해져 있고, 시간 정해져 있는데, 저 사람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와라 그러면 누가 가겠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나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범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치러요. 인간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던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든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그 범주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택함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세요. Indwellingness.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들의 salvation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는 결국 누군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그 자막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앞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줄이에요. 여러분 자막의 두 번째 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 지옥 가는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차에 강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항상 문맥을 살펴보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살짝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놓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읽습니다. Because we have concluded this.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That one has died for all.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 뭐가 있어요? Therefore. 즉 한국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 대신 죽었으니까 혼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ly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맞다, 우리도 죽었다. 우리도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면 로마서 6장으로 가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과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죄로 인하여 죽은 것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죄 지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그 영원한 죽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따가 읽겠지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정공필 목사 저 절대로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저 어떻게 저런 게 구원을 다 받아요. 아, 저거 세상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천국에 못 가도록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죄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정공필 목사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미 저 사람은, 저 정공필 목사는 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겠다,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손톤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뭐 해요? 살아나야죠. 그게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네, 내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의 온갖 못된 죄의 본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했던 그 모습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 어디들 가든지 누가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인 거예요. 세 글자로는 뭐라 그럴까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born again 한 것, 우리가 중생한 것,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아담을 빚어놓고 난 다음에 흙으로 빚어놓고 난 그 자체가 인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럴 때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생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살려놓고 뭐 하시게요? 우리 다시 살려놓고 뭐 하시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특히 15절 말씀 끝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냥 아멘이죠. 감격이죠. 근데 이 5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좀 뜯어서 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앞에 자막으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가지고 있는 이 체인처럼 연속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믿으십니까? 맞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거,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제한 속죄에 대한 설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충 아무나 그냥 나도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가상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냥 죄에 대해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알아서 니네들끼리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팽겨주고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갇히게 하셔요. 그 성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정리할게요.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리들을 그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신부라고 부르세요. 나의 양떼들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교회 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허덕이면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시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단 한 가지도 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빌린다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려 함이니라. 성자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힘들어도 저 천성이 약속되어져 있기에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 천성을 걸어가기에 오늘 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날은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날에는 바보처럼 주저앉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안에서 떠난 적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단 한 번도 실망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쭉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